여러분, 1950년대, 60년대는 유학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유학을 혹 운이 좋아서 가더라도 그때 뭐 비자도 잘 안 나올 때죠. 가더라도 뭘 타고 갔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미국을 가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달, 한 달 넘게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배도 빠르지 않았겠죠? 그렇게 50년대, 60년대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유학을 갔대요. 어느 한 가난한 고학생인데 참 성실하게 선교사 눈에 비춰져서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본부에다가 편지를 띄워서 한국의 이 가난한 나라에 이런 학생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좀 이 학생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우 이제 배싹을 이제 선교사님이 마련해 주어서 이 학생이 이제 배를 타고 꿈 같은 유학길에 오른 겁니다. 배는 출발을 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이 유학생이 일주일을 굶은 거예요. 배 안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이네. 배멀미가 나서 그런가. 아니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자네 그 배표 좀 보게. 그때 그 배표 안에는 이미 한 달치 건너갈 때 숙식 모든 금액이 다 완불이 된 표예요. 그런데 이 유학생이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쫄쫄 일주일을 굶은 거예요. 그 표 안에 이미 먹을 거 잠잘 거, 뱃사까지 다 지불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일주일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생으로 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정으로 열심을 내느냐 이것도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할 말만 한 시간 내내 쏟아붓는 것도 기도가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따지려니까 뭐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따지려니까 따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따질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사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 비슷한 경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서는 보통 구약의 로마서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구약의 로마서. 그만큼 짧은 책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 가치가 이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크게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에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행위적인 의롭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항상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속의 개념이에요.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고 왜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저런 고난을 안 당하고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렇게 성실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도 아프고 고난을 많이 겪을까? 이제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그 목회학 시간에 이제 커리 중에 무슨 시간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 샘플로 10명만 무작위로 불러서 이제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5분씩 시간을 주고 나는 어떻게 이 추운 양지 골짜기까지 소위 콜링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가라는 짧은 스피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학우가 자기가 이 신학교까지 오게 된 경위를 쭉 5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 5분 안에 무려 몇 가지 직업을 얘기하냐면 13가지 직업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13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망해도 세상에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떠밀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버티다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제 거의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 신대원에 가면 이렇게 망해서 왔고 저렇게 망해서 왔고 망하는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내내 가방에 칼하고 냄비하고 도마를 넣고 다녔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학교 다닐 때도 교실마다 다니면서 그 학생 신분으로 선생님들이 시켜가지고 요리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막더라고.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태권도를 시작했대요. 그것도 뭐 인대를 끊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가? 우리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초창기는 응답이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신앙의 짬밥을 먹어갈수록 점점점 응답받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왜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왜 악당들은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니까 즉 왜 악인은 형통한가?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어느 권사님 그 기도 언어 중에 말 습관이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러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막 졸다가도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지금. 재밌는 분들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노골적으로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전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요. 아주 나는 그 좋은 신앙이라고 봐요. 솔직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돈 없어도 살아요? 네. 그런 분들 옆에서 기도 들으면 웃겨요 진짜. 근데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왜 악인은 형통한가? 왜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던졌던 큰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 비껴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 가운데 아, 그 질문 나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게 난 세계 다 걸려있다. 그렇죠. 우린 세계 다 걸려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던져주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을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 그 해석이 없어요. 하박국이라는 말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속에 걸린 그 명명된 의미가 팔을 열어서 안아버린다 그 뜻이에요. 뭘 안아야 될까요? 그 시대에 이런 물음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헝클어진, 엉켜진 고통들.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져진 시대적 위치는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가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시대에 이런 설명 안 되는 고통들을 끌어안는 존재여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아버릴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거짓꼬리 해가지고 다 쫄딱 망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을 해버리죠? 안아버리죠. 달려가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살아왔구나. 그래서 너 가져 나가, 너 나 어디 갔어? 얼마나 남았어? 그래, 너 잘 될 줄 알았니 네가? 그러셨나요? 너무 리얼한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뛰어가서 안아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거기서 그 아들은 형벌보다 더 아픔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죄를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매들고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비집고 헤벼가지고 그냥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사람이 고쳐지나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고쳐져요.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안아버리는 사람이 되세요. 아무나 막 앉지 말고 그냥 그런 일들 앞에 딱 부딪힐 때 안아버리세요. 따지지 마세요. 사람은요, 논리를 들이대면 해결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논리로 들이댔다면 여기 좀 숨쉬고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시체되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아닌 척하고들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론과 논리로 들이댔다면 여기 다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또 그 아들은 어린 양이 되어서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 당하고 치욕을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어린 양의 구속의 길을 성경을 따라 쫓아가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정말이에요. 이거는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엉클어진 고난의 역사 앞에 그런 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오늘 이 밤에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잠을 깨야 되는 여러분들이 숨쉬는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또 막 비몽사몽간에 뭐 호박국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박국, 하박국. 원래 발음이 정확히 하려면 하박국이라고 돼야 돼요. 발음이. 근데 이제 그런 발음들을 좀 순화시켜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박국이라고 했는데,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 경고라. 자, 1절 한 문장 속에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무겁다란 뜻이에요. 무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책임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소명을 줄 때 그때 나이가 약관 20세예요. 예레미야가 20살. 아이고, 여기 20살 몇 기예요 지금? 36기? 예. 36기면 정말 시퍼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 36기들에게 시대를 꾀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인가 하면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 아나돗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몰락한 집안이 유배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집안이 유배되는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집안의 후예라는 뜻이 됩니까? 몰락한 집안의 후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정치판에서 떠밀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략 속에 그런 걸 다 어릴 적에 상처로 남았겠죠. 봤겠죠. 그리고 유배된 겁니다. 아나돗으로 떠밀려서. 거긴 완전히 변방이에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스스로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O형 같았나 봐요. O형. 제가 O형이거든요. 아주 내성적이에요, 제가. 그런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중앙정부 폐역한 관리들을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 중앙정부의 관리들은 자기 집안으로 말하면 정적들이죠. 자기 집안을 몰락케 하고 떠밀어버린 정적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길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죽어도 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울면서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거기서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정말 싫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눈이 짓물어서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요. 울며 울며 평생을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하박국에도 지금 그 과제가 던져진 거예요. 경고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나한테 너무 짐이다. 너무 짐이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나라는 존재가 나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이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 귀한 청년들 맡아가지고 그게 잠이 잘 안 와요. 막 누우면 여러분들 얼굴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잠이 안 와요 진짜.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걸 하라 그러니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라 그러니까. 해야죠. 짐이지만 해야죠. 그런데 이 경고라는 말 속에 아주 미묘한 언어 플레이가 있어요. 항상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가 형성한 이면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가 하나의 가치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면 히브리 말은 그 이념, 그 이면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숨은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말은 뭘 전제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겁다. 무겁지만 이걸 들어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박국에게 준 거예요. 하박국아, 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힘들다. 고난의 역사요, 눈물의 역사다. 그리고 네가 질문한 것처럼 맞아. 왜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아, 악인은 고난이 아니야.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악인은 형통한가? 그래,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묵시를 준다. 이 묵시는 경고다. 너무 무거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무겁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나 네가 이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과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너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높여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태인 이 몫이 참 십자가처럼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무게라면 이것을 기꺼이 드러내고 높이고 들어올려서 주님이 드러나는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소원, 내 팔자 고쳐달라는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깨달음과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겟세마네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탐욕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겟세마네 시간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는 제자들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신의 약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경건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저는 이거를 이번 주에 처음 배웠어요. 사실 물어보니까 우리 권충환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부르려고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내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난 이거 새 노래인 줄 알고 금요일 날 가서 이거 뽑아야지 딱 그러고 있었는데 오래된 노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되었든 어쨌든 우리가 신실과 진실은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재된 가치가 쌓여진 가치가 축적된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주는 것은 기도의 경건의 연습이 안 될 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시대에 맡긴 그 무거운 메시지와 과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올릴 수가 없죠. 적어도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리고 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무개야, 너 오늘 참 이쁘다. 고맙다. 기도하러 왔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말씀을 줄 텐데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가운데 또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순례길에 꼭 무겁지만 힘들 것이지만 이거를 내 영광을 위해서 들어라. 들어올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박국이 뭘 봤대요? 죄악을 봤대요. 패역을 눈으로 또 뭐 했죠?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하박국이 여섯 가지를 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폭력, 불의, 거짓, 파괴, 다툼, 갈등. 우리말로 좀 순화시켜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여섯 가지 이 혼란한 역사의 상황을 목도한 겁니다. 이걸 누가 지금 봤다고요? 누가 봤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왜 나로 이런 걸 보게 하시며 왜 나로 보게 하셨나이까. 두 번씩 강조했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한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자, 앞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게 하시고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봤다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이 말은 우리말 느낌에서는 잘 안 살아나오는데 히브리 말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 너 도대체 봤다는데 뭘 봤다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뭘 봤다는 얘기냐? 네가 본 그 팩트, 그 개념이 정말 제대로 본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아주 커다란 시각차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다는 그 봤다는 게 정말 제대로 본 거냐 그 말이에요. 너 그 속에 감추어놓은 내 본래의 마음과 의미와 뜻을 네가 정말 제대로 본 거냐 그 말이에요. 결국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질 때 인생은 드디어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평행선을 가든지 어긋나요. 결국 이 문제예요. 야곱이 평생을 걸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바단 아람의 20년의 고백도 결국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그는 나이가 한참 먹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눈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거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뭘 들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듯 기억이 나는데 저도 히브리 말에 눈을 든다는 것은 눈썹 사이에 미간이라 그러죠. 손을 얹고 발 뒤꿈치를 들고 앞날과 미래를 조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가정의 갈등 끝에 헤어질 때, 분가를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요단 들녘을 딱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쪽 방향을 목격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지명이, 두 표현이 조화가 돼요?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화가 안 되죠. 이 당시 애굽은 최고의 부자 국가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뭐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미국 같아,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래요? 요즘은 한국이 더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60, 70년대 초급목표 어려울 때는 미제 볼펜 어디서 하나만 생겨도 학교 가서 뻑였어요. 여기 메이드 인 USA 막 그러면 야 어디 좀 만져보자. 안 돼. 딱 그랬어요. 미제. 그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그 요단 동쪽 들녘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애굽 땅과 같다. 이미 앞서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을 경험했거든요.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문명의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딱 애굽 땅 같은 거, 미국 같은 거. 이야 여기다, 여기 대박이다. 근데 거기가 뭐 같았더라?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커플이 이루어져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뭘 들어? 근데 눈을 든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누가 눈을 들어요? 롯이. 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과 전인생을 갈라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죽어나오기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 봤다는데 지금 뭘 본 거냐? 뭘 본 거냐?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하박국으로 다시 가십시다. 2장. 조금 건너뜁시다. 2장 1절 2절을 전체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있고.
네, 거기서도 뭐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 질문 무슨 말인지 안다. 너 보았대는데 뭘 본 거냐? 너는 팩트만 보았구나. 그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엉켜진 역사 속에, 네가 짐이라고 여기는 그 속에 내가 감추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뭐라 해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신념과 내 확신과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약속,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진짜 구원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뭘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가 4대 만에 너희 모든 거대한 민족을 끌고 금은보화를 끌고 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누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걸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병고 불마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러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너 부르짖기만 해라. 너 간구하기만 해라. 내가 오랫동안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언약과 이 약속 내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캄캄하게 가리워지고 드리워졌던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모든 흑암의 구름이 거두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야곱의 인생색의 개입에 들어오시고 사닥다리를 놓으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유로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감으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참 우리에게 던져지는 삶의 무게는 견디고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겁다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 이름을 위해서 들어올려라. 아멘. 그것을 높이 높이 들어올려라 라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시대적 과제와 소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합니까? 그거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올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졸음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일터와 미래와 개인을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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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